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이 무너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적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부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 왕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애굽이 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후견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신세지고 애굽 때문에 이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말년에 이렇게 애굽에서 망명해서 세력을 키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늘 애굽은 북방 세력에 대항하는 남방 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는 애굽이 잔인한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이 포악한 왕 이었어요. 아주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고 심지어 그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고 말할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애굽이 이제 그런 잔인한 주인, 그런 포악한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릴 거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은 강한 신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 거대한 힘, 군사력, 이거는 수호신으로부터 나오는데 애굽의 수호신들은 고대 사회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른 군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고 두려울 것 없이 온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인이었지만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서 내릴 정도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가지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상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다 그러는데, 네 가지가 나오지만 보통 이제 문학적 점층법 혹은 문학적 점강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점층법은 점점 힘센 대상을 거론하는 것이고, 점강법이라는 것은 점점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지할 데를 찾아가는데 점점 초라한, 점점 보잘것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급해가지고 처음에는 우상한테 물었는데 우상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보다 더 힘이 없는 마술사를 찾아가고, 마술사가 도움이 안 되니까 마술사보다 더 보잘것없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요술객을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점점 다급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궁지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실 5절부터 10절이에요. 5절부터 10절인데 우선 5절 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빼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애굽의 경제적인 토대,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힘 혹은 군사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 바다가 다 메마를 거다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애굽이 거대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데,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홍수가 날 때 아프리카 그 북부 지역의 비옥한 흙, 비옥한 영양분이 다 그 홍수 물 통해서 나일강 하구의 그 삼각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애굽은 비 안 오거든요. 예전에도 비 안 오고 요즘도 비 안 와요. 애굽은 배수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안 오는 땅. 근데 비가 안 오지만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아주 비옥한 흙이 내려와 가지고 나일강 그 삼각주로 쫙 펼쳐지고 거기에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농사를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대 애굽의 힘은 나일강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 거대한 나일강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많고 그 거대한 나일강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고 그 거대한 나일강 옆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의 기둥이었어요.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이야, 이 나일강이야말로 애굽을 떠받치는 경제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힘의 어떤 기둥인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일강 옆에서 나일강이 마르니까 하다못해 그 옆에 있는 무슨 이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말라버리니 거기 그 나일강의 갈대를 베어가지고 고대 사회에 뭐 파피루스를 만들고 뭐 기타 등등 하던 모든 생산 기반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애굽의 지혜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환의 방백 혹은 노브의 방백이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뭐 경기도 혹은 서울을 떠받치는 이 소환 혹은 노읍 이거는 고대 애굽의 아주 중요한 지역 혹은 수도의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그 나라를 다 뒷받침하던 그런 아주 귀족들 또 그런 제갈공명 같은 그런 아주 그 모사들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위기가 닥쳤는데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뭘 하나님의 뜻을 안다기보다 아 지금 애굽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애굽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라는 것은 귀족이나 하찮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마다 남쪽의 후견인 남쪽의 배후 세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북방 세력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남방 세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시소타기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 묵상한 것처럼 아하스는 북방 세력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이 시소 게임하면서 필요하면 남쪽에 붙었다가 필요하면 북쪽에 붙었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애굽 구원국 아니다. 든든한 버팀목 아니다. 의지할 데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강대국,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는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은 버팀목 노릇하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이 인생의 버팀목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무너지는 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어떤 강한 힘, 어떤 강한 능력,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이든지 여러분 의지할 것 없고 우리 오직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변함없이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